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내 여성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열병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T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주었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 단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영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결과 좀 요약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일 열렸죠.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또 열병식,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도착한 당일 2일이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중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그 두 정상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19 공동성명, 북핵 6자회담에서 이룬 공동성명인데요. 이 북한이 모든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 이런 입장을 두 정상이 거듭 확인했고요. 아울러서 현재 지난 2008년 말부터 열리지 않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인식들, 한반도나 국제사안에 대해서 인식들을 같이 했는데요. 특히 또 두 정상은 한반도가 장래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중국 측이 지지했다라는 것도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두 사람이 집권한 이후에 여섯 번째로 열린 것이었는데요. 중국과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에 아직 단 한 차례의 정상회담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그 양자 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것이 그 북한을 겨냥해서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올해는 그 2차 대전이 끝난 종전 70주년이기는 하지만요. 동시에 그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요. 북한의 그 조선노동당 창건 그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요. 북한은 그동안 큰 어떤 그 노동당 창건일 같은 그런 행사가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감행해왔고요. 또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을 감행하게 되면 한국, 중국은 한결 그 기존의 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그 북한을 한층 옥죄는 제재를 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뭐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는 그런 전략적 그 선택입니다. 따라서 요번에 그 한국과 그 중국의 그 정상이 만나서 어떤 그 행동도 하지 마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한 것은 그 미사일 또는 그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로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그 한국과 그 중국의 정상의 그 대북 경고가 효과가 있을지 여부인데요. 이것은 뭐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 육자회담을 가령 재개한다든가 그러면은 뭐 그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있고요. 만일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대가를 치를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중 정상은 또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 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는데 이것은 뭐 기존의 입장에서 얼마나 크게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 육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이래로 현재 7년 가까이 교착 상태,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그 정상 간의 이번 합의가 이렇게 육자회담과 관련해서도 나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상,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캘리포니아에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갖고 그때 발표문으로 공개했던 데도 조속한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2년이 가까이 지난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육자회담은 사실 첨예하게 6개 당사국들의 의견들이 갈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애초부터 조속한 육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북한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한국, 일본은 육자회담, 비핵화가 육자회담의 목적인 만큼 적어도 북한이 이 회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을 좀 보여야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육자회담이 표류돼 왔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다시 한번 육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 수준에서의 그 표명은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라고 합의문에는 돼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데요. 무조건적인 육자회담 재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정도는 사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육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 실무선이나 또는 고위급 수준에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그런 사전 협의 그리고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독일에서의 경우처럼 통일을 하는 데는 그 주변국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런 그 비슷한 그런 그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표출을 했는데 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태도가 그러면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4일 그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음에 나온 발언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걸 뭐 굳이 해석을 한다면요. 그 아마 그 중국이 좀 북한의 그 핵 포기는 물론이고 개혁과 개방 이런 변화를 위해서 뭔가 좀 그 적극적인 역할 개입이든 대화를 통한 것이든 좀 압박이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그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뭐 정상회담 또는 열병식이 있었다고 해서 그 중국이 뭐 당장 뭐 입장을 바꿔서 북한을 압박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월 다음 달에 북한이 그 미사일 또는 그 핵실험을 할 경우에 그 상당한 중국이 아마 그 입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그 주변국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상당히 그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이 합의가 됐다는데 이 합의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예, 물론 그 일본의 정상까지 같이 한 자리에서 이런 합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합의니까요. 아, 그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 이 3국 그러니까 한중일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중요한 협력의 틀이 계속해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세 나라가 그 정상 간에서도 회담을 갖고 그리고 협력 방안을 좀 더 논의하고 그리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패전일이었는데요. 당시에 나왔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과거사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베 총리의 그 담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썩 만족하는 그런 기류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계속 문제시 삼고서는 사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세 나라의 협력 자체가 요원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정부는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역시 그 세 나라 정상이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정상회담, 세 나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네.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원칙적인 그런 수준의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그 과거사와 관련해서 돌발 변수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방문에는 이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굉장히 관심거리였고요. 방문 전에는 뭐 일본의 언론이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하지 않도록 좀 종용을 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정부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또 발표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국무부가 정상회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보인 게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에 그 한중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 2일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영내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전을 촉진한다 하고 이것은 그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북아의 국가들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런 국가들이 서로 친하고 우호관계라는 것은 미국도 바라는 바다 이런 얘기고요. 동시에 그 국무부의 그 캐튼 애덤스 대변인은 그 하면서 그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그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사실 북한은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 여섯 번째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집권 이후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 정상과 한 차례도 대면하지 못했고요. 회담도 갖지 못했는데요. 상당히 그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봤을 텐데요.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육성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의 DMZ 도발 사태가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 안보 현실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DMZ 도발 사태라고 최근에 그 북한의 목함 지뢰로 인한 그 사안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북한은 이 부분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이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DMZ 그 목함 지뢰 이거를 도발 사태로 규정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어떠한 한반도에서의 그런 이런 도발 사태 그리고 이런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 고위급에서 합의한 내용까지도 잘못하면 무산될 수 있다 이런 뭐 위협적인 얘기까지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것을 그 논평을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네.
아직까지 북한 쪽에서 이런 그 825 그러니까 이 합의를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어떻게 뒤집는다든지 무산시킨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자, 뉴스 포커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 행진곡 중국의 베이징의 천안면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병식의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이 군사 퍼레이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성루에서 이 열병식을 지켜봤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민해방군의 그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방 국가의 원수로서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제사회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이 한국 언론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의 말하자면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천안문 광장의 성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같이 올라가서 바로 옆자리에서 이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본 것 자체가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과거 긴밀했던 관계를 대체하면서 한중 간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우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해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도 참 여러 가지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가장 큰 의미는 역시 그 북한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냉랭하고 과거보다 악화됐고 또 별 지금으로서는 그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이런 것이 그 가장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천안문 그 성내에 올라서 그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봤다. 그것도 그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에서 이제 그걸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자리 박근혜 대통령이 섰던 자리에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섰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 옆에서 이걸 봤고요. 그 최용의 그 비서는 당 비서는 저쪽은 멀리 떨어진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이걸 봤습니다. 또 요번에 그 관련 보도를 보면요. 그 요번에 그 열병식 그 오찬 리셉션이 있었고요. 또 환영 행사 또 이런 거에 최용의 그 비서가 참정을 했지만 여기에 별도로 뭐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별도의 오찬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뭐 정상회담 또는 회담을 한 이런 건 없었고요. 또 일각에서 그 기대됐던 그 혹시 그 최용의 비서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친서 전달이 없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북한과 중국 관계가 대단히 그 지금 안 좋고 또 요번에 그 열병식을 해서 좀 개선되는 뭐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나 관측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별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자리에 이제 모택동과 김일성이 서 있었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에 이제 못 간 건데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어쩌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참석을 과연 왜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5월 달에 러시아에서 열린 그 2차 대전 전승절 행사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네.
막판에 그 관측통들은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신호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알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었지만 결국 막판에 가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중국 측으로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실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 혈맹이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참석하지 않고 최용의 비서를 대신 보낸 것은 역시 북한과 중국 간의 이런 냉랭해진 그리고 소원해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이론을 다는 전문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 측이 입장을 밝히는 것도 없고요. 또 중국이 설명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은 아무래도 아직 현 단계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어떤 공감대라 그럴까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최룡의 비서가 오고 그것도 사실 북한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김영남 최고임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김영남 위원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최룡의 비서 당의 비서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측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의전적인 서열로는 김영남 위원 장보다는 한참 아래인데요.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직까지도 관계가 복원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이 열병식 장면 이것은 미국에서도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텔레비전 열병식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 바로 옆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있었는데 이 최룡의 비서는 뭐 앞줄이긴 하지만 이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연 푸대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박근혜 대통령만큼의 그 환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그 최룡의 비서를 뭐 푸대접했다 이렇게 보기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시진핑 주석의 옆이고 그래서 환대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멀리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상급 인사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의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이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격을 맞춰서 환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최용기 비서는 또 북한의 국가 수반도 아니고 또 잘해야 특사 정도의 그런 사는 외교 사절입니다. 따라서 저 뒷줄에 배치한 것도 아니고 끝자리긴 하지만 또 그래도 맨 앞줄에 배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요. 푸대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격에 맞춰서 정상은 아닌 인사가 왔으니까 그 정도 격에 맞춰서 중국으로서는 대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열병식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남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의 차원의 접촉을 통해서 합의문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협력하고 또 교류를 증대하고 이런 아주 굉장히 이례적으로 모처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 당국이 알게 모르게 북한을 좀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럼 앞으로 이렇게 남북 간의 그 합의의 분위기를 기류를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도 아마 상당 부분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9월이면은 이달 중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실무 접촉이 이뤄진 끝에 대체로 10월 달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로 열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북한 그리고 또 남북한 관계에 관련해서는 늘 그 돌발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월 달이면은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요. 그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또 드러나는 징후들은 북한이 그때를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움직임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제기돼 왔고요. 또 한국 일각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대북 전단 살포는 사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막바지에 최룡해 비서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한국을 갑작스럽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이렇게 들었었지만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그때의 기류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대북 전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대북 전단 하나로도 이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의 오랜만의 합의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남북 간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좀 뭐 기대를 낳게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나온 또 하나 큰 뉴스, 관심을 끄는 뉴스 가운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8.15 합의를 통해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이 교환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그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수석 대표 명단을 교환했는데요. 3일날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통일부의 그 통일정책협력관인 이덕행 대한적십자 실행위원이 수석대표를 맡고요. 북측에서는 박용일 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수석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좀 전에도 좀 인연이 있는데요. 지난해 2월에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때도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제 실무접촉이 열리게 되면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은 그 판문점에서 만나서 추석을 계기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의 시기, 장소,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논의가 될 텐데,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또 그 입장을 밝힌 것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사실 홍영표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산가족 문제, 인도주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서둘러야 된다라는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상봉의 그 숫자를 늘리고 또 정례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이 이번에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정리화 방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서신 교환하고 화상 상봉하는 방안도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홍영표 장관의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네. 그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숫자에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모여서 2박 3일간 모여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산가족들이 각자 고향 방문을 하는 이런 방안들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홍영표 장관은 말했습니다.
네. 자,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이렇게 생사 확인도 하고 서신 교환도 하고 뭐 정례화, 제도화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과연 뭐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2000년 이후에 19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만 8천여 명이 만났지만요. 사실 문제는 이산가족이 워낙 많습니다. 그 1만 8,000명 만났으니까 많이 만났다 이럴 것 같지만요. 전체 이산가족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대부분이 그 1950년대 그 6.25 전쟁 때 그 넘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그 70대, 80대 그 이상의 고령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매년 4,000명 정도가 그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이산가족 상봉 얼굴을 맞대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못지않게 서신 교환 또 화상 또 생사 확인 이런 것을 좀 그 북측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한국 정부가 그 지난 수십 년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그 요번에 이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8.15 합의를 둘러싸고 또 서로 이제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역시 또 이제 불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논쟁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북한 측이 이 최고 권력기관이죠.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담화 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8.15 합의 이후에 이 김관진 장관이 이 북쪽으로부터 사과,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다짐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공동 보도문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홍영표 장관도 별도의 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 북한으로부터 이 어떤 도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처음 있는 사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단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그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8.25 공동 합의문에 보면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북한의 주장은 그겁니다. 자신들은 공동 보도문 합의 어디에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게 없고 우리가 한 소행 우리의 소행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 도발이 무슨 뜻이냐.
네.
그 합의문의 표현은 병문 안 간 거다. 니들이 그 힘든 일 당했으니까 그 안 됐다라는 표현 정도를 한 건데 그걸 사과를 하고 도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발끈한 것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공동 합의문의 문안 그것이다라는
네.
얘기 다 큰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8.15 합의로 모처럼 이 화해 분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조심조심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 화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는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한마디로 그 살얼음판 그 국면, 살얼음판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흘 넘게 그 판문점에서 밤샘 회담을 해서 8.15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모처럼 만에 거기서 그 좋은 소식, 이산가족 상봉, 또 남북 당국자 회담, 민간 교류 재개 이런 그 긍정적인 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요. 동시에 그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감을 둘러싼 남북 간의 그 서로 다른 것이 계속 그 불씨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북 전단 문제도 있고요. 또 북한의 그 큰 변수로는 그 미사일 발사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도발의 변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남북 그 이상가족 상봉을 위한 그 적십자 실무 접촉까지는 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지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좀 헤쳐가고 이런 분위기가 될지는 상당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그 이런 지적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북 간의 합의는 정말 유리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 있고 그런 네.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고 북한이고 가릴 것 없이 사실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언급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선 더더욱 그런데요. 관련해서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김양건 비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합의에 대해서 계속 존중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당국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태한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국방부의 장성급 인사가 말하자면 작전계획이라고 하면서 그걸 공개하면서 유사시 참수, 말하자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참수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네.
또 국방부의 고위급 국방차관은 북한이 앞으로 오히려 더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내 전문가들이나 또 일부 언론들조차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꼭 좀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소식, 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이 교환됐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